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제일 위원장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9일에는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으며 이어 11일에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러시아군 병력을 태운 1차 항공편이 오늘 시리아를 출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주 후메이밈 공군기지를 이륙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임무를 대체로 완수했다며 파견 병력 상당 부분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철군 발표와 시리아의 정치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리아 대통령실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번 결정에 동의했지만 지난해 9월 말 시리아에 파병된 러시아 공군 부대는 철수하지 않기로 러시아가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난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서방 주요 6개국과 지난해 체결한 핵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은 미사일을 핵심적인 자위수단으로 간주할 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군 병력을 오직 자위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이란과 함께 선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하원은 어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특정 종교와 종족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들과 야지디족, 쿠르드족 등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ISIL이 조직적으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각국 정부에 ISIL의 잔혹행위를 전쟁 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 대량 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의 이번 결의안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ISIL의 잔혹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부여한 마감 시한을 사흘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터키는 최근 수도 앙카라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저질러 37명을 살해한 주범으로 쿠르드족 반군 출신 남녀 2명을 지목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어제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테러에 쿠르드 노동자당이 연루됐음을 시사하는 거의 확실한 정황들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또 이번 테러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에 대한 법률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총격을 가하고 폭탄을 터뜨리는 공격범들을 사주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테러 분자로 간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도심에서 오늘 교통량이 많은 오전 시간에 차량이 폭발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발을 폭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쯤 베를린 중심가로 향하는 서부 샬루텐부르크의 복잡한 도로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들에는 베를린시에 등록된 은색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이 폭발로 부서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숨진 운전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수년간 베를린시는 마약 밀매에 연루된 오토바이 조직폭력배들로 인한 폭력 사태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기구에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무리한 도발을 계속하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포기 대신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와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북한이 자력 자강의 힘으로 대기권 재도립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실험용 재진입체로 보이는 버섯머리 모양의 물체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재진입체는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충격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고 탄두의 폭발을 막아 탄착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아직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재진입 기술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재진입체 기술은 탄소 복합 소재 기술과 재진입체가 증발작용으로 표면이 깎이는 현상에 대한 상마 기술, 그리고 종말 유도 기술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험 발사를 통해서야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잇단 핵도발 위협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국제사회의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도발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의지를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하라고 지시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서 비롯됐는데도 김 제1위원장이 또다시 대형 도발을 예고한 겁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9일엔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이어 11일에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처럼 북한 최고 지도자로선 이례적으로 핵 위협 발언을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며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할 경우 정권 생존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발언이라는 관측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수령제 국가에서 수령의 말은 곧 법이거든요.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할 길 가겠다는 거겠죠. 일단 자기들이 목표한 그 핵 보유국으로서의 핵 능력은 충분히 고도화 시켜놓은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협상을 하든 뭘 하든 하겠다는 거겠죠.
따라서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북한이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한 시위의 성격이 있지만 핵무장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달 말 미한 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5월 7차 당대회에 즈음해 도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핵 위협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겠다, 이러한 맞대응 전략의 의도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도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면서 차후에 핵군 축 해산이라든지 평화협정 여기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을 잡겠다, 뭐 이런 전략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부영욱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핵 위협이 북한 내부 동요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정은의 강성 발언이 지속되는 것은 북한에서 그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 어떤 그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번 물러서면 계속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는 자신의 지도력도 추락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 로켓 시험 발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험은 핵무기 시험임을 한층 노골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부 출연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핵탄두 모습을 공개한 뒤 폭발실험을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시험 발사를 하려고 한다면 기술적인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진입에서 떨어지는 거를 그 시험을 하려면은 한 몇천 킬로 날라서 태평양이나 이런 데를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은 이제 그 레이더 설비와 통신 설비 이런 걸 갖춘 선단이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그런 시험 선이 없다고.
이 박사는 북한이 이런 기술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과 미사일 시험에 나설 경우 최대한 실전 배치 가능한 무기임을 과시하는 방식을 쓰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관해 묻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유엔 안보리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은 한반도 정세를 추가로 긴장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해왔다며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해 중국의 내부 법률과 법규에 따라 각 주체와 중국 기업의 관련 내용을 조속히 통보해 수출입 통제 관리 규정 등에 근거해 기업들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무기 확산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실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stantly monitors all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proliferation of
에나 위치엘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연루된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확산에 관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의 핵심 부품 기술을 여전히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미 의회 조사국의 최근 보고서 내용에 대한 반응입니다. 위치엘런 대변인은 미국이 확산 위험을 가하는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독자적, 다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orks unilaterally and multilaterally to prevent transfers of technology that pose proliferation.
또 북한, 이란 간 미사일 기술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공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려는 단결된 노력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그동안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 1718, 1874, 2094 그리고 2270호를 모두 거론하며 이들 결의가 핵과 미사일, 그 밖에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물자 기술 지원에 북한 이전을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이란으로 하여금 8년간 탄도미사일과 관련 부품의 판매, 공급, 이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유엔 안보리가 감시하는 조달 창구를 통해 이란의 핵 관련 물자 취득 역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러시아 주재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폐쇄된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reports that Russia may close the Moscow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리첼런 대변인은 이 같은 움직임은 독립적인 목소리에 대한 탄압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충격적 사례이자 러시아인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려는 고의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달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협정을 맺은 데 이어 모스크바 주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까지 폐쇄될 경우 러시아 내 탈북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4일 국무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처한 공동의 도전에 맞서 세계 각국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 방침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총련 핵심 간부와 과학자 등 22명에 대해 방북 후 일본 재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오는 5월 열리는 조선노동당 대회에 조총련 대표단 파견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관계자들에 대해 일본 재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간부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제1조선인 과학자, 기술자 등 22명에 대해 방북 후 일본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재 대상에는 허종만 의장과 부의장, 국장 등 조총련 간부와 조선대학교 교직원 등 17명을 비롯해 제1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의 고문과 회원 등 5명이 포함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조총련 관계자 8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2014년 북한과의 합의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등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추가 독자 제재 차원에서 제재 대상을 기존의 8명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허종만 조총련 의장은 2014년 당시 제재가 풀리면서 8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했었지만 새 조치로 방북길이 또다시 막히게 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는 5월 초 열리는 노동당 대회에 조총련이 대표단을 파견하기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강료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미화 870달러 이상 금액의 북한 송금 금지,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독자 제재에 반발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젯밤 전화통화에서 두 나라가 이번 결의 채택 과정에서 보여준 긴밀한 협조에 대해 평가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장관은 왕 부장에게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철저한 제재 이행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윤 장관과 왕 부장이 한중 간의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제재 채택 이후 북핵 접근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을 국제법정에 세우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설립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1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북한인권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수뇌부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would like to reiterate my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ove forward to ensure accountability of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at of Mr. Kim Jong-un.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년 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북한의 개선을 권고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르스만 보고관은 북한이 극도의 상하 계급적 구조로 정권이 사회 작은 조직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 전현직 고위관리까지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가 동전의 양면처럼 안으로는 자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인하면서 밖으로는 도발 위협 등 호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생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The country is pouring a large amount of resources into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large parts of its population continue to suffer from food insecurity, and while the government sends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외국에 보내 노예 같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게 하고 많은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이런 행태를 볼 때 북한 수뇌부의 책임을 묻는 건 의문의 여지가 결코 없다면서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북한 수뇌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세 명의 전문가 그룹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have proposed that a three-member group of experts be set up to look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dimensions of criminal accountability and recommend mechanisms to undertake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기존의 유엔 북한인권 서울 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기소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지금이 결정적인 시간이라면서 북한의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는 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하거나 제3국에서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언한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 측 대표들도 책임자 기소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특히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다르스만 보고관의 권고를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trongly support the rapporteur's call for accountability. Commend the establishment of an OHCHR office.
킹 특사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유린과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다르스만 보고관과 유엔 다른 담당자들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들은 앞서 발표한 대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리수영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선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하지만 이날 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북한 정권의 주장처럼 문제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유엔 기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초청해 인권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human rights conditions are as the DPRK claims, there's no reason for the hesitation.
이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강조하며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일본인들은 북한 관련 문제 중에서 자국민 납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내각부가 올해 1월 일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외교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12일 공개됐습니다. 일본인의 북한에 대한 관심 사항을 복수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어 북한 핵 문제가 76.1%, 그리고 미사일 문제가 60.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이 납치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응답자 비율은 2014년 10월 조사했을 때 비해서 4.8%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핵에 대한 우려는 지난번 조사에 비해 22.1%포인트 늘었고 미사일에 대한 우려도 4.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잇따라 핵과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84.4%는 미국의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번 조사 때보다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미군이 지원에 나선 이래 일본인의 미국에 대한 친밀감 비율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은 197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83.2%를 기록했고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14.8%에 머물렀습니다. 응답자의 64.7%는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33%가 친근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친근감을 느낀다는 일본인들이 1.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지난해 말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전국 20살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법무성이 11일 발표한 국적 지역별 재류 외국인 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북한, 즉 조선 국적 표시자는 33,939명으로 전년에 비해 5.1%나 줄었습니다. 조선 국적 표시자는 2012년 말 4만 617명에서 2013년 말 38,491명으로 5.2% 줄었고 2014년 말에 35,753명으로 7.1% 줄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 취득자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45만 7,772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7% 줄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외국인 중 한반도 출신은 한국, 조선으로 합쳐서 발표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한국과 조선을 분리해 발표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을 포함해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과 조선을 구별해서 발표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여성들의 민생과 인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가 북한 여성들의 권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의 초당적 모임인 북한 그룹이 지난 8일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여성의 인권 현실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그룹의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하원 의원은 북한의 잊혀진 여성들에 대한 기억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 여성들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고질적인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성폭력과 인신매매, 강제 낙태, 심리적인 폭력, 종교와 성차별, 경제적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브루스 의원은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한 회의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의 성차별과 관련된 인권유린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대북 관여 정책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여성차별이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특히 강간 등 성폭력과 고문, 강제 낙태, 연선 지역의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지만 이런 차별이 오히려 국가 정책의 기반에 있고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개선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여성으로 런던에서 열린 인권회의에서 증언한 강미진 씨는 9일 VOA에 가부장적 문화가 북한 여성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그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성이 나가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도 집안에 들어와서 남편들한테 여하튼 정말 지어 살다시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에서마저도 이런 차별을 주고 기본 인권,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기초적인 것도 보상이 안 되는 게 북한 여성들이잖아요.
서울의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 기자로 활동하는 강 씨는 요즘 북한 여성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차 당대회를 위한 70일 전투 때문에 여성들이 동원에 투입돼 장사마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전투에 나간 것도 힘들지만 장마당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장사를 못해 어렵고 시장을 못 봐서 어렵고 거기다 동문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북한 여성들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그 뭐 국제 여성 뭐 그런 연대 같은 곳에서
예.
강력하게 북한에다 항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북한 여성들도 사람이잖아요.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박지연 씨도 런던 회의에서 북한 내 가부장적 문화의 폐해를 폭로했습니다.
남성들이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사회에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여성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가장 뿌리 깊이 내린 가부장적 제도를 폐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먼저 나온 탈북 여성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VOA에 북한 여성들의 현실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women are subjected to tremendous discrimination and also persecution. And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을 통해 경제와 가정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받기는커녕 엄청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대학교원을 지낸 희은인의 한국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북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개선의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충격이죠. 저는 처음에 이 남쪽에 왔을 때 지금 남한 여성들이 거의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애를 키우는 것도 같이 키우고 집살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체도 놀랍고요. 그 남자들이 저렇게 애를 뭐 안고 다니고 지금 애를 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그것도 다 놀랐고 모든 게 다 놀라웠죠.
강미진 씨는 한국에 입국해서 가장 놀랐던 게 여성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여성들이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 이거 정말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남편이 욱박 지르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못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규약을 통해 남녀평등권을 엄격하게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와 기회 균등 보장뿐 아니라 가정의 복지와 사회 발전에 대한 여성들의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분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성은 꽃이라니 생활은 꽃이라니 한 가정 알뜰 살듯 돌보는 꽃이라니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여성차별 철폐 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대외적으로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석한 북한 보건당국자의 말입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기종하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으며 이로 해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또 여성들은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해마다 반복되는 유엔 기구들의 북한인권 결의 또 탈북 여성들의 많은 증언 등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런 주장을 신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인의 연구위원은 여성차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남성보다도 북한 정부에 있다며 북한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가가 원래 주민들한테 대우주는 모습이 가부장적인 거죠. 북한에서 수령은 아버지고 오보이잖아요. 예, 국가가 아버지의 혼신에 대해서만 많이 말하지 여성들에 대해서 강요, 그 말하자면 정용하는 거는 다 뭔가 하면 그거를 잘 받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나가서 일을 잘 하도록 받드는 게 여자의 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니까 그 남자의 그 집안에서의 그 가부장적인 권위가 국가에 의해서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되고 있고 남자들이 집에서 그렇게 그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도 참 못하는 거죠. 왜? 국가가 그걸 그냥 정당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 북한 남자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북한 국가의 문제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최룡의 노동당 비서가 지난해 한때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이유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된 아들과 함께 혁명화 교육을 받기로 자청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오늘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언론 포럼에서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룡해 비서는 지난해 11월 공개된 이을설 인민군 원수의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빠지면서 신변 이상설이 나돌았습니다. 한국의 정보 당국 관계자는 최룡해 비서에 관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 가운데 하나일 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14년 전에 영어로 출간돼 화제를 모았던 한국의 미국인 작가의 책이 한국어로 출간됐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이산가족으로 떨어져 살았던 외삼촌 가족을 구출하는 생생한 과정이 담겼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47년간 생이별했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 국경 지역을 방문한 86세 할머니와 손녀딸 이혜리 작가의 가족 구출기 아들이 있는 풍경.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영문으로 출간된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Absence of Sun, 태양이 없는 곳으로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CNN 방송과 오프라 윈프리 쇼 등 미국 주요 매체와 인기 방송 프로그램들이 이 책을 소개했고 미국 내 대학들과 의회는 이 작가에게 증언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14년의 세월이 흐른 올해 2월, 이혜리 작가의 책이 아들이 있는 풍경이란 제목으로 한글로 출간됐습니다. 모든 마을이 다섯 가구 단위로 나뉘어 서로를 감시하게 되어 있었다. 당의 소가 왔다는 깨달음에 이르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삼촌이 포옹하자 엄마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엄마는 쭈글쭈글한 얼굴로 입을 크게 벌리고 아이처럼 울었다. 통곡 소리는 묘한 화음을 이뤘다. 아들이 있는 풍경의 주요 장면들인데요. 500쪽 분량의 책에는 이혜리 작가와 그의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조선족 브로커가 중국 국경 지역에서 외삼촌을 만나는 상황과 당초 외삼촌과 할머니만의 상봉 계획이 8명의 가족 구출 작전으로 바뀌는 과정도 상세히 담겼습니다. 또 북한의 내부 상황,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 외삼촌 가족이 느끼는 북한 당국에 대한 배신감과 혼란 등 세밀한 심리와 긴박한 상황들이 간결하고 생생한 문체로 묘사됐습니다. 이혜리 작가는 아들이 있는 풍경을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I actually didn't want to write this book. When I wrote my first book, Still Life with Rice, you know, I wrote it without really knowing the effects that my book would have. I had no idea that.
이 작가가 할머니와 북한 가족의 실명을 밝히며 썼던 1996년작 할머니가 있는 풍경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당시엔 몰랐었고 실제로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부모님의 권유로 2년의 집필 과정을 거쳐 책을 출간했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write the story. People don't realize there's a Holocaust going on in North Korea. People don't know that
당시 할머니는 북한 주민이 끔찍한 상황에 놓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이 이야기가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언어인 영어로 알려져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1997년 북에 있는 가족을 구출하고 2002년 가족 구출기를 펴는 지 14년 만에야 한글판이 출간된 이유를 이혜리 작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im Dae-jung, the president, former president, wanted to do the sunshine policy in South Korea with North Korea friendlier relations.
10여 년 전부터 한국 내 출간을 계획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한국의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출판사들이 출판을 꺼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노은미 한림대 교수의 노력으로 이제 한국 독자들이 자신의 책을 읽게 됐다며 매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4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이혜리 작가는 책 출간 후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현재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아들이 있는 풍경이 출간되고 한국어판이 나오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혼이었던 자신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구출된 외삼촌 가족들은 한국에서 매우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가의 외사촌인 탈북자 이혜란 씨는 1997년 한국에 입국한 뒤 현재 북한 인권활동가로 그리고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할머니가 곁에 없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영어판이 출간되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는 할머니가 생전에 남북 통일을 보고 싶어 했다며 자신의 소원 역시 같다고 말했는데요. 할머니는 자신에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가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바로 이 때문에 14년 전에 출간된 자신의 책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re all interconnected. And if somebody is suffering in one country, we all suffer because we are one global community now. We're all interconnected. So we have to pay attention. We have to be empathetic and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혜리 작가는 북한의 참상을 알리는 것이 자신과 국제사회가 할 일이라며 하나의 행동, 한 명의 사람이 북한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한국의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 4승 1패, 인공지능 알파고의 승리로 돌아갔네요. 네, 이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네, 5시간을 꽉 채운 대국이었습니다. 세계 바둑 대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최종 4-1의 결과로 끝이 났는데요.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습니다. 인간 최고의 바둑 고수로 인공지능 알파고의 도전을 받아들인 한국의 이세돌 9단.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대국에서 한 번 더 이겨주기를 바라는 일방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두뇌 알파고의 추격전에 다시 흑돌을 던져서 280수 만에 불개표했습니다. 오늘 대국은 정말 끝내기 상황에서 초접전이었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모두 1분 초읽기 상황에 들어갔었고요. 이세돌 9단이 아쉽게 마지막 경기에 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부를 떠나서 이번 세기의 대결은 인류 모두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평가라죠?
그렇습니다. 예, 세상은 눈앞에 다가온 인류와 또 실력을 겨루고 있는 인공지능의 실체를 정말 체감을 했습니다. 바둑기사 이세돌은 인류 대표로 아름다운 승부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네.
이번 대국은 그 자체부터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알파고를 움직이게 하는 그 컴퓨터 1200대 분량의 전자두뇌를 상대한다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네.
스스로 습득하고 깨우치는 이 딥러닝 능력으로 전 세계 바둑기사의 기보를 꿰뚫고 또 공격적인 수를 놓는 알파고의 실력, 인류가 인정해야 하는 그런 세기의 사건이 됐습니다. 한국의 한 바둑기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국은 승부를 떠나서 참으로 아름다운 바둑으로 꾸며질 것이다. 명국이 기대된다. 이랬는데요. 이 매 대국이 끝날 때마다 밤을 새워서 복기를 하면서 뒀던 수를 다시 한번 두면서 복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낸 이세돌 9단의 그 가장 인간적이고 바둑 기사다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이세돌 9단 사실 마지막 대국에서는 자신이 좀 유리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 마지막 대국에 흙을 잡고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구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승부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이 한국 사회 세계의 대결로 바둑과 인공지능 그 현재와 미래 사회를 오가는 뜨거운 관심이 지금 가득한 상황이고요. 인공지능이 열어갈 미래 사회와 또 경제 발전에 대한 이 정책 마련 돌입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고를 꺾은 인공지능 알파고 한국에서 인정하는 프로 기사 단증을 받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 이미 한국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는 알사범이라는 네.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범님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신의 경지에 오른 바둑 기사를 인정하는 프로 9단을 이긴 실력이니까 한국 기원에서는 명예 9단증을 주겠다, 이렇게 어제 결정을 했다는데요. 현재 이세돌 9단은 사실 한국의 랭킹 두 번째입니다. 이 실력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한국 바둑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기원이 명예 아마단증을 수여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기사의 최고봉인 그 9단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원래 그 단증에는 한자와 한글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그 단증 내용이 있는데 이번은 또 세계의 대결인 만큼 적절한 단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한글로 한번 또 영어로 한번 이렇게 새 단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고 바둑기사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주는 제1호 명예 9단 단증. 이번 대회 폐막식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서비스 최고 경영자에게 전달됩니다.
네. 자, 인간과 컴퓨터의 바둑 대결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정부 상징 문양이 5월부터 하나로 통일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의 한국 정부 문양이 무궁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949년부터 사용돼온 한국 정부의 상징 문양, 무궁화 문양이 앞으로 태극 문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도 모두 적용되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각 정부 부처별로 사용했던 무궁화, 원형, 타원형, 가로 형태 막대나 산, 회 등 여러 다양한 상징 문양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두 태극 문양으로 통일이 됩니다.
네.
예산이 많이 드는 데 비해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고 여러 가지 행정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상징문을 찾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생각을 모았고요. 국민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태극 문양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번에 한국 정부의 새 상징 문양을 만들었다고 오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새로운 정부 상징은 태극기의 청홍백 3색의 조합과 여백의 미를 살린 담백한 표현으로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하고 열린 조형성을 통해 국민과 세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극 문양은 한민족에게 더할 나위 없이 친숙한 문양인데요. 여기에 새로운 느낌도 더해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청색, 홍색, 백색 이 3색의 태극이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으로 휘몰아쳐 나오는 그런 열린 느낌의 태극 문양입니다.
네.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고요. 붉은색은 역동, 백색은 빛을 상징합니다. 한 국민들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 새 정부 상징 태극 문양 아래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의 그 중앙 조직명이 쓰여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 장제기 글꼴에 현대 감각을 더했다는데 가칭 대한민국 정부체가 붙여졌습니다. 이 글꼴로 한국 정부의 어떤 그 권위를 더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를 상징하는 새 태극 문양 언제부터 사용이 됩니까?
네, 5월부터입니다. 이번 달 국무회의에서 이 새 정부 상징 디자인을 보고하고요. 일정 기간 공고를 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5월부터는 51곳의 정부기관과 750여 개 정부 산하기관이 이 문양을 사용하게 됐고요. 뭐 그 전체적인 그 큰 문양 위에도 여러 가지 그 행정 물품에도 이런 문양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정부 관련 물품은 사용 연수가 다 끝날 때까지 두고 점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의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그 조사입니다. 2015년 기준인데 국민 자전거 보유 대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가 도대체 몇 대일까? 결과는 1,022만 대, 전체 가구의 34.7%가 자전거를 갖고 있었고요. 서울의 경우는 363만 2천여 가구 가운데 37.2%인 135만 1천여 가구가 평균 1.65대 자전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체의 지역별 자전거 보유 대수도 조사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자전거가 많은 곳인 어디일까? 금방 찾아졌습니다.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였는데요.
네.
세종시 가구의 43.4%가 자전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자전거 이야기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6일 폐막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흔히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이 전인대 기간이 되면 전 세계의 관심이 중국으로 몰리곤 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